라디오 소설 해학과 재미 속에서 인생을 읽는
라디오 소설
최국철 작, 최복음 연출, 간노전설, 58번째 시간입니다.
광수가 이를 악물고 닭모가지를 비트는 흉내를 냈다.
이거 죽어 지내는 것 같더니 살아나니까 또 지랄하는구나.
빨리 호박장군 뭐라고 써? 관도 가져.
물밑을 들여다보던 광수가 급한 소리를 했다. 합수목이라 고기가 모여드는 것도 있지만 원래 물부추가 성한 곳이고 정계하가 물이 맑아 고기 노는 것이 환히 들여다보였다. 등에 검푸른 줄이 건너간 버들치들이 무리를 지어 우왕좌왕 헤어다니고 있었다. 호박 장군이라고 불리는 사내와 승만이가 반두를 집어들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취선당으로 광수와 같이 갔던 두 청년이 몰입꾼으로 나섰다. 광수가 고기가 아래로 빠진다고 아우성쳐 다른 한편은 아랫목에 반두를 대고 막아 나섰다. 머리꾼으로 나선 두 청년은 입에서 뱀 우는 소리를 내며 손을 휘저어댔다.
무당병같이 그 붓을 한다랴. 손만 내젓지 말고 그 물속에 들어가.
뒤슬게 나와 잠방이를 입던 광수가 꽥 소리를 질렀다. 이들이 고기를 잡는 동안 원도와 준식에는 사이썸 깊숙이 들어왔다. 그동안 준식이네는 나무를 꽤 많이 제꼈다. 여름에 버드나무라 톱보다 도끼를 많이 써서 효율이 없었지만 얼핏 짐작해봐도 세가리는 잘 돼 보였다.
야, 나무가 빽빽한 걸로 짐작했는데 정작 찍어보니 괜찮더군.
로모를 묶고 난 뒤 인차 일하러 나서고 싶었지만 남의 눈치가 겁나서 집에 쭈그리고 있는 준식이다. 옷편에서 웃도리를 벗은 서너 명의 일꾼들이 지금도 나무를 찍고 있었다.
나무 그루터기가 많구만. 우리를 떠서 해도 몇 년이 걸리겠소.
아이, 그나저나 무슨 힘으로 이만한 뿌리를 뜨겠소. 그대로 놔둬서 우리가 삭기를 기다려야지.
정말 힘겨운 공정이다. 이미 벌목해놓은 나무를 옮기자 해도 힘이 벅차는데 거기에다 이제 땅을 뚫어야 하고 나무 그루터기가 많아 보습도 마음대로 박지 못한다.
이 몇 년 동안은 옥시 같은 큰 곡식이나 심어야지 잔 곡식은 안 될 거요.
원도의 추동을 받고 사이썸에 나와 둘러볼 때까지만 해도 아름차기만 하더니 정작 일손을 대고 접어들자 준식의 욕심은 대중 없이 늘어만 갔다. 밭이 되든 말든 나무만 제끼면 자기 땅이 되는 것이다. 그 재미가 너무도 좋았다. 원도는 사방을 휘둘러보는 채 하고는 나무 그루터기 위에 앉았다. 준식이는 원도가 혼자 있고 싶어하는 눈치를 알고는 핑계를 대고 나무 찍는 곳으로 갔다. 병수를 잃은 뒤로 원도는 말수가 적어졌고 우울해졌다.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이야 비통하기가 이를 데 없지만 병수의 기화가 자기와 그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원도는 가슴이 뜨끔해 났다. 명이 짧은 놈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옆에서 위안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 자기 어머니를 멀리하고 복희를 따른 것부터 수상쩍었다. 죽자고 서둔 것만 같다. 어머니 젖을 감질내다 동생에게 빼앗긴 뒤 심술이 나서 그랬다고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없지만 어린 놈이 투정이 너무 집요하기만 했다. 복희가 길순의 이상으로 병수를 보살펴서 따른 것이지만 자기와 복희 간에 그런 일만 없다면 복희가 그 지경으로 병수에게 사랑을 쏟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원도는 이것이 제일 슬펐다. 하기에 아내의 슬픔을 보기가 제일 고달팠다. 1번 뇌염으로 인수 앞으로 있던 셋째를 잃었을 때에는 이 정도로 슬퍼하지는 않았다. 너무 어려 때가 묻지 않은 탓도 있지만 태어나자마자 시들시들 앓기만 하던 놈이라 최악을 미리 예감해서 그랬을 것이지만 그래도 친자식이 아니었던가. 존식이는 원도가 혼자 있고 싶어하는 눈치를 알고는 핑계를 대고 나무 찍는 곳으로 갔다. 병수를 잃은 뒤로 원도는 말수가 적어졌고 우울해졌다.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이야 비통하기가 이를 데 없지만 병수의 기화가 자기와 그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원도는 가슴이 뜨끔해놨다. 명이 짧은 놈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옆에서 위안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 자기 어머니를 멀리하고 복희를 따른 것부터 수상쩍었다. 죽자고 서둔 것만 같다. 어머니 젖을 감질내다 동생에게 빼앗긴 뒤 심술이 나서 그랬다고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없지만 어린 놈이 투정이 너무 집요하기만 했다. 복희가 길순의 이상으로 병수를 보살펴서 따른 것이지만 자기와 복희 간에 그런 일만 없다면 복희가 그 지경으로 병수에게 사랑을 쏟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원도는 이것이 제일 슬펐다. 하기에 아내의 슬픔을 보기가 제일 고달팠다. 1번 뇌염으로 인수 앞으로 있던 셋째를 잃었을 때에는 이 정도로 슬퍼하지는 않았다. 너무 어려 때가 묻지 않은 탓도 있지만 태어나자마자 시들시들 앓기만 하던 놈이라 최악을 미리 예감해서 그랬을 것이지만 그래도 친자식이 아니었던가. 아내는 진종일 실성에서 병수만 불러댔고 음식을 전폐했다. 이러다가 아내까지 잃을 것만 같았다. 오늘 조기운과 같이 아내를 끌고 큰 걸로 바람 쏘일 겸 넘어가려다가 광순이한테 억지로 끌려 철렵놀이 나온 것이다. 불현듯 아래쪽에서 왁짝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서 무슨 일이 터진 게 아니오?
글쎄 말이오.
원도는 여기로 다가오는 준식이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아래쪽을 바라봤다. 떠드는 소리가 계속 울려왔다. 두 사내는 바삐 자리를 떠서 아래로 내려갔다. 광순의 젊은 패들은 합수목으로 옅은 여울목에 걸린 송어무리를 보고 마구 날뛰고 있었다. 6월 말이나 7월 초에 도만강을 따라 올라와 8, 9월경에 알을 낳는 송어다. 날씨가 좋으니 청계하 맑은 물을 따라 올라오던 송어떼가 여울목에서 장난치다가 광순이한테 발견된 것이다.
그 아래를 막아라!
원도는 지금 모든 것을 잊었다. 아래서 놓치면 안 된다. 광수가 인차 반도도개로 아래목을 막았다. 송어떼가 마구 날치자 무서운 물보라가 일었다. 승만이가 제일 선참으로 한 마리 잡아 모래 위에 던졌다. 대여섯근 실이 될 큰 놈이었다. 존식이가 무작정 덮쳐들었다가 송어가 용을 쓰는 바람에 물에 넘어졌다. 모래에서 송어는 사람 힘 못지 않았다.
야! 그 돌로 대가리를 깔아! 깔아! 예! 그렇지!
사내들이 물에서 마구 첨벙거렸다. 원도와 욱두기도 같은 시각에 한 마리씩 잡아냈다. 아래쪽에서 반두를 쥐고 섰던 광순에는 벌써 몇 마리를 건졌다. 이렇게 잠깐 사이에 열두 마리나 잡았다. 뜻밖의 횡재에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등에 짙은 남빛을 지고 은백색 배에 암갈색 잔점이 건너간 송어는 보기에도 탐스러웠다. 송어는 모두 배가 불룩했는데 돌에 대가리를 얻어맞고 잡힌 송어는 덜 익은 앵두알 같은 알까지 질질 흘리고 있었다. 송어를 잡느라 기진해진 사내들은 숨을 헐떡거리며 모래톱에 아무렇게나 공둥이를 붙이고 앉았다.
그나저나 이거 우리가 다 먹어낼 것 같지 못하겠는데 그 장덕 사람들한테 몇 마리 죽여?
야, 웅담 얻어먹더니까 힘이 들었지?
하긴 어쩌다 잡은 소인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 맛이라도 보여야지.
존식이가 갑장답게 나섰다.
형님! 형님!
아래쪽에서 상국이가 급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아니, 무슨 일이 생겼나? 왜 저리 급히하나?
아니, 네 술통은 어찌고 혼자 달랑오는 게야?
전렴놀이를 떠나오면서 상국이는 광수의 본부 받고 술사로 온성으로 건너가다 보니 뒤에 떨어진 것이다.
마을에서 큰 싸움 붙었소. 물이 싸움.
상국이는 해덤비며 분명치 못한 말을 늘어놓았다.
뭐? 물이 싸움이라니?
그 장덕 사람들하고 우께 마을 사람들 말이오.
아니, 장덕 사람들은 삼배를 갖겠는데.
산마디에 모기가 생긴다면 아침에 삼배로 몽땅 떨쳐나가는 걸 여기 사람들도 봤다. 그런데 물이 싸움이라니. 말썽이 많은 옥계산 덕이밭에서 싸움이 터진 게 분명하다.
아니, 가봐야지. 어찌겠소?
존식이가 원도를 보며 갑장답게 조바심 쳤다. 원도가 말없이 머리를 끄덕였다.
이 전렴놀이가 개파이 됐구나.
뒤에서 누군가 두덜거렸다.
둘째 삼촌, 빨리! 빨리!
영수가 급히 집안에 뛰어들며 광수를 재촉했다. 금방 학교에서 돌아오는 걸음이라 옆구리에는 책보까지 끼고 있었다.
허참, 아이놈이 뭐가 또 빨리냐? 너 또 괴기 잡으러 가자고 이러제?
글쎄 빨리! 그때 그 아재 또 왔습니다.
야가 시방 무슨 소리 한다냐?
때는 점심때가 금방 지난지라 승만이와 상국이는 아직 일하러 나가지 않고 집안에 있었다.
그때 아재라는데도 둘째 삼촌을 찾던데?
영수의 기색이 심상치가 않은지라 광수는 더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영수에게 가만히 눈을 껌뻑해 보이며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어딜 가니?
거긴 내가 어딜 갔나 그래.
광수는 영수에게 괴상한 표정을 보이며 승만이에게 모르쇠를 댔다. 영수 말에 조금만 주의를 돌려도 무슨 일인가 인차 짐작하련만. 이 시각 승만이와 상국이는 광수를 복사꽃과 연계해보지 않았다. 광수는 영수를 앞세우고 앞집으로 나왔다.
아유 참, 삼촌이 낮잠이라도 쉬게 할 테지. 또 괴기제비 가자고 실세냐?
섬돌 밑에서 부덕수수 껍질을 벗기고 앉았던 길순이가 영수를 가볍게 나무람했다. 부덕수수는 조금 전에 적이나가 영수에게 맛을 보이라고 가져온 것이다. 가져온 걸 보니 맛을 보는 정도가 아니었다. 적이나는 생김과 같이 손탁이 크게 가져왔다.
아, 오만 모르면서...
영수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보였다.
쬐꼬맹기, 뭘 알고 모르고 있냐? 아이, 무슨 일로 이 얌전한 놈을 이렇게 옥닥질한다?
덕녀가 옆구리에 함지를 끼고 앞에 버들광수리를 인 금수기를 앞세우고 마당에 들어섰다.
총각은 영수 데리고 또 괴기제비 가오?
덕녀가 광수에게 아른 채하며 금수기를 도와 버들광수리를 받아내리웠다.
아이, 이리 줘봐. 작년에는 가물이 들어서 이 새끼 쥐띠만 했는데 올해는 팔다시 같아서 어찌나 아름이 찬지. 내사 이 영수놈이 생각나서 어디 혼자 먹겠수. 아유 참, 뭘 자꾸 이러면서 어렵게.
발딱 일어나던 길순이가 불씨에 고를 쏴주며 빛을 거렸다.
가만있어. 좀 가만있으라이.
눈치 빠른 금숙이가 바삐 길순이를 부축했다.
자꾸 어지럼증이 나서. 어제 안 기력해. 옷이 맴이 다 그런 거지.
낯이 헬쓱해진 길순이가 금숙의 부축을 받으며 가만히 자리에 앉았다. 장덕 사람들과 우깨말 사람들이 싸우던 그날 저녁, 존식이가 송어국이라고 가져와 억지로 한 사발 마신 후 그 자리에서 선땀을 쭉 흘리고 그 이튿날부터 몇 숟가락씩 입질해서 겨우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도 몸이 완쾌되지 못했다. 핏기 없이 마른 얼굴에 입술이 초돌초돌 말랐고 눈에 슬픔이 꽉 베여 있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만큼 가슴에 얼덩이가 박히는 일이 더 없다.
일이 많이 전람이 엄마도 가져왔는데 우리 병수가 부덕씨로
길순이는 또 눈물을 누르르 흘렸다. 고기국 봐도 그래, 푸덕수수 봐도 그래, 그저 병수 생각만 앞선다.
어찌겠소, 인젠 다 잊으라. 이 옛날부터 인사 차리라면 부덕수수로 인사 내라고 했어. 이 먹을 알이 얼마 없어도 보기 희구하다고 말입네. 야, 이 보리고개 같아서는 당장 굶어 죽을 것만 같아서 언제 이런 생색 낼 날이 있을 것 같지 않아도. 에이, 그래도 사람 목심이 즐긴가 보에. 그래서 이 보릿고개하고 애나의 고생은 진즉에 잊어진다고 했어.
광주리 안에는 껍질까지 말끔히 쳐낸 노란 찰옥수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옛날부터 제목 먹고 체리는 게 인사라고 했소마는 우린 부덕시 천신 실컷 했다. 이 쌀떡 밑굽에서 인심 나고 개매 밑굽 긁는 소리에 동네 망한다고. 구영백의 후한 인심이야. 김선상이 먼저 만든 배비 아니요.
덕녀가 길순의 주의력을 돌리려고 일부러 잔사설을 늘어놓는 사이에 광수와 영수는 슬그머니 세관 옆을 빠져 금방 수축해놓은 인도를 넘어 사이섬으로 향한 자드락길에 들어섰다.
어? 너 밑에 있었댔는데? 저게? 저기 있습니다.
영수가 두리번거리다가 사이섬으로 뻗은 자드락길 운목을 가리켰다. 빨간 치마가 아니라 검은 치마를 입은 여인이 조미조미 토파올라가고 있었다. 전혀 생소해 보이는 여인의 뒷맵시다.
근데 저 여자가 정말 날 찾대?
암만 해도 믿기 어려운 일이다.
예, 정말 아니고 병이 나았던가 물어봤는데.
영수야, 너 이제 됐으니까 집에 가봐. 어?
어? 싫어. 나도 같이 가게.
네가 그길 가서 뭐래?
저 아저 나를 용 거부하는데 뭐.
이런 답답한 놈 봤나.
광수는 맹랑한 표정을 짓고 섰다가 그제야 생각난 듯 호주머니에서 5전짜리 100동전 두 개를 들춰냈다. 10원이 이젠 100동전 두 개밖에 남지 않았다.
자, 이 돈으로 한족 만티르 한 판대기 살 수 있고 그 옛가락 20개도 더 살 수 있다.
정말인가?
영수의 눈이 반짝 빛났다.
정말 아니고 내가 언제 붓기 썼나? 이놈 자식.
광수는 시물거리며 땀이 송골송골 맺힌 영수의 깜찍한 코를 꼭 쥐어놓았다. 모진 놈이 어린애한테는 왜 이리도 다정한지 모를 일이다. 영수는 돌아서서 올라가는 광수 쪽에 눈길도 주지 않고 손바닥 위에 백동전을 댕그랗게 올려놓고 신기하게 들여다봤다. 원도와 길순이는 버릇을 잘못 고친다며 영수에게 돈을 주는 법을 몰랐다.
얘야, 이것 좀 먹어봐.
네.
요즘 일은 어때? 잘 돼가니?
네.
제 새 옷이 이뻐요?
이뻐.
내 말 듣고 있어요? 우리 헤어져요.
그래. 뭐라고? 어디 가는 거야?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생사의 거리가 아니라 내가 내 앞에 서 있음에도 내가 널 사랑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제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여행 가방을 제가 다 챙겼는데 왜 또 열어봐요?
칫솔과 치약을 넣으려고 그러. 근데 샴푸는 어디 있지? 분명히 내가 넣어뒀는데.
아이고, 당신 고급 호텔에 투숙하지 않나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치약, 샴푸를 날마다 무료로 가져다 줄 텐데요.
여보, 그만. 호텔의 일회용품 이용률이 절반도 안 된다. 해마다 수백억을 낭비한다. 이런 비닐용품을 다 버린다면 100년이 지나도 분해하지 못한다.
네. 자그마한 일회용품 낭비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앞으로 우리 모두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나갑시다.
일회용품을 줄이면 지속 가능이 많아집니다.
하루의 끝에서 찾아오는 휴식.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길 리설선입니다. 취향을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매일 같이 마시는 아메리카노, 즐겨 듣는 노래, 자주 만나는 친구들. 이처럼 마음에 드는 게 한 번 생기면 습관처럼 굳어지곤 하죠. 가끔 다른 시도를 해볼까 생각하지만 결국 선에 이끌리는 건 내 취향.